이사야서 19장 5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아멘. 우리 이사야서 13장부터 시작해서는 유다를 중심으로 유다 주변에 있는 열국들, 다른 나라들, 여러 나라들의 그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예언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몇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 바벨론 혹은 다메섹 혹은 모압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지만 경고의 메시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유다를 향한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를 중심으로 한 열국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8장에서는 구스 이야기를 했어요. 이디오피아 이야기를 했고 19장 지난주에 1절에서 5절까지는 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애굽에 관한 이야기가 19장과 20장에 있습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20장에서는 애굽에 관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18장에 있는 구스,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와 19장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같이 묶어서 20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는 애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애굽은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결론을 맺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 혹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허락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망에 관한 이야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난주에는 1절부터 5절까지를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냥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도 안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목이 격동하는 애굽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이 심판의 목적을 가지고 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격동시킨다, 휘젓는다 그랬어요. 막 휘젓는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가 하면 두려워하고 떨게 되고 그리고 분열하게 되고 쇠약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잔인한 군주가 등장을 해서 압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들 다 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5절부터 10절까지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겠다. 근데 그 재앙이 자연재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유혹을 받았던 게 뭐냐면 자연재해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연재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딱 좋잖아요. 근데 자연재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 게 많다 적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거 다 했다가는 설교도 본론은 못하고 그 얘기만 하고 끝날 것 같은데 그냥 종류만 놓고 얘기를 합시다. 자연재해가 뭐가 있어요? 홍수가 있고 가뭄이 있고 산불이 있고 그렇잖아요. 쓰나미가 있고 허리케인이 있고 태풍이 있고 그리고 미국에도 그 중부지방에 그 간혹가다가 오고 있는 그래서 natural disaster이라고 자연재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런 자연재해가 애굽에 내려진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애굽에 임하실 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호우주의보예요. 그게 지금 삑삑대는 게. 그렇게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자연재해를 하나님이 애굽 땅이 원체 넓으니까 수많은 종류의 자연재해를 가지고 경고하시고 예언하실 수 있는데 굳이 하나의 한 장소를 기점으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나일강에 임하신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요. 그리고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자연재해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바닷물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을 해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라고 했는데요.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5절 맨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라고 붙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어떤 그 혼란함이 있었잖아요. 두려워하고 떨고 분열하고 쇠약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과 계속해서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라는 말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은 어떤 혼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공격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혼란에 빠진 거니까 정치적인 혼란 혹은 사회적인 혼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5절부터는 자연의 재해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혼란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5절에서 재밌는 단어가 바닷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고 있고 5절의 중간 부분에 가면 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닷물은 그러면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혹시 여러분 이건 다들 알고 있어서 일부러 지도를 앞에 안 갖고 왔는데요. 그 아프리카 지도를 머릿속에 연상을 해보십시오. 이집트가 어디쯤 있는지 대충 기억을 하시겠죠? 이집트라고 하는 것이 동쪽에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의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북동쪽이니까 이집트의 북쪽에는 큰 바다가 하나 있어요. 그 바다를 그냥 지중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쪽에는 작은 바다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걸어서 건넜던 그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바닷물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에 바닷물은 그러면 지중해를 말할까 홍해를 말할까? 여러분은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홍해가 조금 더 가까울까요? 지중해가 마르는 건 상상이 안 되니까 홍해가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닷물은요 지중해도 아니고 홍해도 아니에요. 어디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 보통 큰 강이 아닙니다. 긴 강이고요. 넓은 강이에요. 특별히 하류 쪽으로 내려오면 바다처럼 넓어요. 마치 중국의 황하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황강이라고 이름을 하기도 하고 황하가 저 북쪽에 있는 산에서부터 조그맣게 그냥 물줄기로 시냇물처럼 졸졸졸졸 하다가 여기저기서 지류가 만나면서 이제 서해바다로 우리로 이야기를 하면 서해바다로 내려오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큰 바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일강의 하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강도 나일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닷물이 없어진다, 이 강이 마르겠다라고 하는 말, 없어지다, 마르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도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따가도 다시 반복할 부분입니다. 없어지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순간에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영어식으로는 조금 더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will be dried up, 그냥 마르겠다라고 하는데요. 가뭄이 와가지고 순식간에 마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이 마르겠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지고 있는 그 부분은 그렇게 순식간에 가뭄이 와서 말라지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결과예요. 그래서 will be parche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급하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르게 할 것이고 그 결과는 바짝 마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5절에서 담고 있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경고예요. 그런데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넓거든요. 굉장히 넓으니까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일강을 가지고 자연재해, 재앙, 심판,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젖줄이에요. 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 뭐 이집트 사람들이 산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애굽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애굽 사람들이 정말 잘 믿고 있고 제일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그 나일강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마르게 하겠다, 없어지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닷물이 없어지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걸 영어로 굳이 저도 영어를 못하는데 굳이 영어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will be dried up 하면서 그리고 will be parched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썼잖아요. 그 ESV 성경인데 그 물이 빠지면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물이 빠지면 마른 땅이 된다는 건데 이 마른 땅이 이 마르다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먼저 사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물과 뭍을 나누신다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물과 뭍을 나눈다, 육지와 물로 나눈다 그 말인데 1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부르시고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 땅을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이 부분은 영어 성경이 잘 되어 있는데요. The dry land earth라고 했어요. 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온 땅이 온 곳이 이렇게 물로 덮여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물과 뭍을 나누시는 거예요. 물과 땅을 이렇게 나누실 때에 나눴으니까 아, 물이 있었던 자리니까 축축하고 습지처럼 있는 게 아니라 바짝 마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뭍을 나눠서 그 땅을 마른 땅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나일강, 그 넓은 나일강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가뭄을 주셔서 마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을 나눠서 땅을 만드셨던 하나님이 나일강 하나 못 마르게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작정하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일강이요. 깊이가 나일강의 수심의 깊이가 25피트에서 30피트 정도 된답니다. 25피트에서 30피트 정도 된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감이 없는 사람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저의 비교치는 어딘가 하면 그래도 제가 잘 보고 자랐던 강, 한강. 한강의 그 평균 수심을 보니까 깊이가 피트로 얘기를 하면 13피트에서 16피트예요. 한강이. 그런데 나일강은 25피트에서 30피트 정도 된다고 그러면 더 깊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마르게 하시겠대요. 그 물을 믿고 살았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믿고 살았는데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혼란한 것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바다는 못 보러 가도 바다 비스무리한 거 보러 가려면 어디를 가십니까? 레잉미드를 갈 거 아니에요. 그래도 호수니까 레잉미드를 가는데 요즘 레잉미드에 물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수위가 확 내려갔어요. 그래서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어요. 지난달, 지지난달이네요. 벌써 오늘이 8월 1일이니까 6월달 통계를 놓고 보면 그 레잉미드의 물 수위가 1937년 이후에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레잉미드가 바짝 마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유타에 있는 그레이크 솔트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서부 지역에 대표적으로 물이 빠진 호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레잉미드가 바짝 마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힘들겠지만 뭐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레잉미드 밑으로 해서 내려가는 그 콜로라도 강줄기 그 강가 옆에서 살고 있는 아리조나나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면 그 사람들도 힘들 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빠지게 되면 그냥 물 빠지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강물이 고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이 고갈되다라고 하는 건데요. 강물의 고갈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들은 나일강의 그 하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류에 있는 여러 지류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류 지류마다 거기에는 갈대들도 있고 부들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 갈대가 갈대를 정말 멋있게 볼 수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 물 속에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나고 있는 갈대들 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 갈대를 보러 1년에 한두 번 어디를 가는가 하면 그 부헤드 시티 그 애리조나에 있는데 더 쉽게 말하면 러플린에 갑니다. 그 콜로라도 강가예요. 조금만 더 그 애리조나 쪽으로 내려가면 그 강에 갈대들이 쫙 있는데 정말 이뻐요. 근데 부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전 부들이 뭔지는 잘 몰라요. 솔직히. 뭐 그냥 찾아보기는 했습니다만 굳이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물이 마르니까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6절 앞에 말씀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악취가 난다 그랬어요. 강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악취가 난다는 이 말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정말 잘했어요. 이 악취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어떤 건가 하면 썩어서 냄새 나다예요.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악취잖아요. 그러면 이 썩은 냄새가 무엇 때문에 썩었는가 하면 강물이 싹 마르면 그냥 마른 땅만 나오면 다행일 텐데 강물이 마르면서 그 강 속에서 물 속에서 살고 있었던 생물체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애굽에 임하실 때에 심판으로 임하시면서 강물을 마르게 하신과 동시에 생물체를 죽이는 거예요. 생물체가 죽으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냄새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으면 냄새 나는 거예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멀리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면서 살았잖아요. 그의 몸에서 결국에는 무슨 냄새가 났습니까? 물론 돼지우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냄새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먹을 것 없고 씻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았던 둘째 아들의 모습은 냄새 나는데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떠나면 썩은 냄새 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샤넬 5를 여러분이 갖다가 뿌려보십시오. 썩은 냄새 나는 겁니다. 영혼이 썩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예고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나고 그리고 강 지류에 있는 모든 그 식물체들 갈대 부들 뭐 이런 것이 다 썩어져 가고 시들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절 말씀에 거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마름으로 시들겠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마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시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살만하네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탄식하고 피곤해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말라서 없어질 것이며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에서 어부들은 탄식하는 거예요. 강에서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갈대 뭐 이런 것으로 파피루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종이를 만들거나 아니면 배를 만들거나 지난주에 그 조각배 얘기했잖아요. 파피루스로 만든 갈대 조각배 그 배를 만들거나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Mourn and lament. 그러니까 탄식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지치는 거예요. 피곤해진다. Languish라는 거예요. 근데 이 8절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아주 재밌게 되어 있는데요. 시작을 탄식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을 해요. 8절 자체가 동사로 시작을 하면서 탄식하다 그러면서 동사로 시작하는데 맨 마지막에 동사로 끝나요. 피곤하다예요. 탄식하고 피곤하다예요. 이게 8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절망의 상태가 계속해서 연속되어진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울고 그냥 슬퍼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결국에 가서는 지친 거예요. 아니 울고 피곤해서 뭐 그런다 할지라도 좀 살만하면 좋겠는데 피곤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게 있어서 절망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임하면 우리는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탄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울어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울어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지금 애굽의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일강에 내려진 하나님의 재해, 하나님의 자연재해예요. 이제는 9절과 10절에는 이제 땅에 내리는 것인데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해요. 세마포를 짠다, 배를 짜는 사람들. 그러니까 땅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사람들이죠. 세마포를 짜고 배를 짜는 사람들.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이게 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뭐 맞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틀리면 나중에 여러분들 고쳐주세요. 세마포를 짜고 배를 짜는데, 배틀을 돌리고 세마포를 짜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물이랍니다. 물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결국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물을 치셨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땅 위에서 살 때 재해를 받는 거예요. 자연재해를 받고 그래서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나일강 주변에 보리가 많이 나고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열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에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와 있고 삶은 꽃이 피었는데 삶과 보리는 상하였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임하실 때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왜 애굽을 그렇게 멸망시키시겠다고 경고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야기할 때 교만이라고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여러분의 성경이면 이 단어에 이제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는데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기둥을 부서뜨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둥이에요. 기둥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체가 뭐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다른 자연재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일강에 물을 없애겠다, 가뭄을 주시겠다, 바짝 마르게 하시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요. 왜냐하면 나일은 서론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애굽 사람들의 생명의 젖줄이에요. 나일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일강을 자랑했던 겁니다. 그냥 자랑만 했던 것이 아니라 나일강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 나일강은 저쪽 중앙아프리카에서부터 산에서부터 만년설에서부터 그냥 눈이 녹아서 내려오면서 그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한번 범람을 하게 되면, 홍수가 나서 범람을 하게 되면 범람한 곳에 기름진 거예요. Fertilizer가 너무나도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니까 나일을 믿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들이 믿는 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일강이에요. 그들은 나일강을 믿었어요. 신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 첫 번째 재앙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에 피로 물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일강에 피로 물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나일강이 신이 아니라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라고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들의 삶의 기둥이에요. 이 사람들 이것을 믿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기둥을 부서뜨리시는 겁니다.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돈을 여러분의 기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권력, 세상의 명예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노의 손으로 임하시면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가끔씩 이렇게 농담으로라도 이야기를 하죠.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하죠. 아빠는 너 믿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격려해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은퇴하고 내가 노년에 오갈 데가 없으면 나 누구 믿어야 되지? 그러면서 자녀만 바라보고 자녀를 믿는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꺾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자녀는 우리들의 기둥이 아닙니다. 물론 수중에 화살 같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시편에서 127편에서 하기는 했지만 그 말은 자녀들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들은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함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동역자이지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이 결단코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재산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기둥은 이 세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들의 기둥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둥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둥은 오직 십자가여야 합니다. 십자가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그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기둥으로 삼는다면 10절의 말씀을 도전의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기둥을 부서뜨리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품꾼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둥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나의 가족들까지도 함께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멋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